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재은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씨앗을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영혼, 씨앗을 영혼 안에다가 뿌리 내려서 말씀이 걸으면 함께 걷고, 말씀이 뛰면 함께 뛰고, 말씀이 침묵하면 함께 침묵하며, 말씀이 외치면 함께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꽃샘추위로 춥긴 하지만 여전히 3월달 봄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고요.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월, 봄,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의 분위기에 편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같은 주일이고 봄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는 가장 바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제일 바쁠까요? 물론 이제 뭐 저도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날 가장 바쁠 존재는 사실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여기 보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11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전국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일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 아마 새학기를 시작하신 대학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시즌 가장 사탄이 바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무너지실 거예요? 안 무너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인데 사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네, 그 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진짜 원문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맞아요. 태. 그러니까 백전불패도 아니고 백전백승이라는 개념도 없고 백전불태라는 게 뭐냐면 태가 위태로울 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나에게는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그 작업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면 될까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까? 딱 세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이게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틈.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설교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말씀을 해석하고 주해하여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나가서 살아내는 게 설교거든요. 듣는 것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까지가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첫째, 마귀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마귀. 마귀에 대해서는요, 신학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신학의 영역 가운데 마귀론, 사탄론이라고 하는 아예 영역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만큼 아주 큰 연구 주제입니다. 그 많은 것들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 마귀가 누군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물론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핵심은 이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어떠한 존재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 이 본문은 지금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마귀 외에도 또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곧 사탄이요. 사탄이 곧 마귀인 거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즉 마귀는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인데 그럼 두 번째 언제나 성경은 문법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 문법 얘기하고 막 이런 단수 복수 얘기하니까 여기 뭐 해커스 토익 이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특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기초적이고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신학교에 있고 또한 우리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인데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조이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많은 감수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적 감수, 예를 들면 우리 총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나 아니면 책이라든지 문서 작업을 할 때 저에게 감수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찬송가가 잘못된 가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구별이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사죠. 왜냐하면 마귀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말하거나 사탄을 말할 때는 언제나 정관사가 붙고 그냥 단수형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귀신은 복수가 맞아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귀신들을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막 돼지 몇천 마리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귀신들이. 이게 왜냐면 귀신들은 늘 복수형으로 존재해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사탄 혹은 마귀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야 될 그 대상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대 용어인데 여기 아마 예비역 병장들 계실 겁니다.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표현 바로 주적 개념이에요. 주적.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 공산당과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적이란 말이에요. 주적.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거나 누구와 싸울 때 타겟팅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와 내가 싸울 것이냐. 왜냐하면 타겟이 분산되면 미사일도 어느 한 곳에 찍혀야지 여러 군데 퍼지면 이게 공격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뭐가 단수형인가, 뭐가 복수형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혹은 마귀로서 언제나 단수형, 그 말은 우리의 주적은 사탄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탄도요, 이 마귀도요, 자기가 우리의 주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도 누군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적이 누군지 자기가 주적인 줄 아는데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적이 아님을 말하기 위하여 혹은 그렇게 알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주적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남의 편 계시죠? 남의 편. 사실 이게 남의 편이라는 개념이 안타까운 개념이죠. 원래는 이제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가 결혼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끼리 너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적이 돼버렸다고 지금. 더 안타까운 말씀 드릴까요?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특히 대학생들. 그럼 대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 아빠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하면 좋겠어? 엄마 아빠 생각하면 끔찍해요. 막 정말 제 인생의 짐이에요. 막 싫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 애들, 물론 저의 딸들 지금 고1, 중1인데, 걔네들도요. 그러니까 약간 어른을 대할 때도 약간 어른이 주적이야, 주적. 엄마 아빠도 주적이야.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아, 제가 아빠인데 제가 돈 벌어가지고 밥 사게 먹이는데 왜 나를 주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주적인데 서로가 서로를 주적 개념으로 지금 사탄이 돌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는요 전국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많이 봐요. 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당회 안에 장로와 장로가 주적이에요. 장로와 목사가 주적이 됐고요. 집사와 집사, 권사와 권사 막 서로 엄청 분열합니다. 한국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렇게 약간 훈련소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리하게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나가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탄이 주적임을 망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서로.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와, 한국은요. 진보와 보수가 주적이에요. 미친들이 싸우죠? 그리고 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라와 나라 전쟁이 가득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분열의 영이다.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주적인데 자기가 주적이 아님을 말하고 저놈이 주적이야. 저놈이 주적이야. 저는 우리 중심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주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 누군가 적이 되잖아요. 분열돼 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사탄은 일단 사탄의 이름은 사탄 혹은 마귀고 언제나 단순형으로 사용된다. 그게 왜냐면 주적 개념을 폭을 좁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다양한 게 아니라 그 사탄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탄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저는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디어 있잖아요. 미디어. 영화, 드라마, 소설 혹은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요. 신학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화가 많은 걸 망쳤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거 아시세요? 반지와 제왕,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뭐 영화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특히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요. 구도가 뭐냐면 절대선과 절대악이 싸웁니다.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물론 절대선은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거든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1대1로 겨룰 존재가 없어요. 근데 어찌 감히 절대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싸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눈도 못 마칩니다. 사탄은. 그냥 하나님 찌질 그 자체예요. 하나님 제 눈도 못 마친다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제 욥 좀 건드려도 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건드려. 하나님께서 주권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일단 전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전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지하시고요. 사탄은 우리의 목숨, 생명을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전쟁은 여호와께만 속한 것인지 어찌 감히 사탄이 건듭니까? 사탄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사탄은 신급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소위 능력이 있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지금 제가 벌써 결혼 19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많이 컸어요. 그러나 우리 첫째 딸이 어릴 때가 기억이 나요. 걔가요 저를 닮지 않았어요. 왜냐 겁이 너무 많아 애가.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인데 겁이 너무 많으니까 어릴 때마다 맨날 이렇게 울었어요. 자기 전에. 막 울어. 진짜 울어요. 막 이거 울어. 막 야, 시은아 너 왜 우니? 아빠, 오늘 너무 무서워요. 오늘 내가 자다가 사탄이 와서 저를 다 잡아가면 어떡해요? 이러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생명을 앗아갈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탄은 그냥 대적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지 두려움에 떨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정리합시다. 제가 또 정리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단수형으로서 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냥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탄은 만든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영역, 범주로 봤을 때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자연만물과 인간이에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탄은 만든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천사를 만들었을 뿐인데 천사는 다수거든요. 그리고 계급구도를 갖고 있고 군대예요. 천사장이 있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 무리가 타락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피조된 천사의 타락한 존재지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룰 수가 없다는 뜻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상태. 언제나 신학에서는 존재론을 공부한, 지금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존재. 그러면 존재는 반드시 그의 상태론과 함께 봐야 돼요. 지금 또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표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듣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존재는 늘 상태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인데, 사탄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상태는 어떠냐의 문제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소방관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경상도에서.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제가. 야, 너는 소방관인데 너 산불 진압해봤냐고. 경상도는 산불이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산불은 많이 진압해봤대요. 이제 물어봤어요. 산불을 어떻게 끄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재은아, 산불을 끌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불을 잡는 거야, 주불. 그러니까 주불을 잡으려고 우리는 사력을 다한다. 왜냐면 주불만 잡으면 잔불은 알아서 꺼진대요. 여러분, 사탄의 주불은 잡혔습니다. 사탄의 주불은 이미 잡힌 상태거든요. 왜냐면 예수께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 하에 3일 동안 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와, 예수가 이제 끝났구나, 사탄이 이겼구나, 이제 예수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하심을 통한 사탄의 대가리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론 약간의 발꿈치는 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고 고난받고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심을 통하여서 부활함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림을 통하여 주불이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불을 어떻게 잡아요? 잔불을 어떻게 잡냐면 주불은 사력을 다해 잡는 것인데 잔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밟아 짓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을 두렵게 떨려하며 왜 사탄과 자꾸 싸워 지십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불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잔불로서 남아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 조금 고생스럽게 만들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막 자꾸 졸게 만들고,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아마 지금 저를 비판한 분도 계시죠. 저게 설교냐 이러고, 이게 다 사탄 여러분. 아, 그분이 사탄, 사탄의 유혹 이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사실 이제 이 주일 오전 설교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오후 예배도 참 많이 인도합니다. 오후 예배를 가보면요,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까지 만 줄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 앞사람을 찍어. 그 사람이 뒤에 돌아오면서 화를 내. 전 그거까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와 계시지만 오늘도 사탄의 유혹을 자꾸 받고 계셔가지고, 사실 인간은요,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에 주무시면요, 와서 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새벽까지 있으셨냐의 문제인데 다 사탄의 유혹이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물론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잔불로서 오늘도 살아있어서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여서 그냥 발로 짓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마귀가 누군지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단수형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싸워야 될 주적이며, 기껏해야 뭐 다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잘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드디어 사탄이 처음 등장해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나요. 그래서 하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와야,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있잖아. 저거 저기 보이지? 저거 선악과야. 저거 너 먹어도 돼. 거짓말이죠.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이죠. 눈 안 밝아집니다.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죠. 사탄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또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번역해요. 거짓의 아비.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이기도 하고 유일한 거짓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을 거야. 이게요, 사탄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하는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너 그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을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헌금 생활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11조 내도 괜찮을 거야. 여기 혹시 연애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연애해도 괜찮을 거야.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해.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사탄은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과거형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도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사탄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이게 오늘도 여전히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묻질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봤어요. 마귀가 누군가. 그럼 두 번째를 봅시다. 이 마귀는 도대체 뭘 하는 존재냐? 틈! 이 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나라 말로 쓰여졌냐면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또는 히라버라고도 불러요. 같은 표현들이에요. 근데 헬라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이 틈이라고 번역된 한글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토포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보세요.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개역개정역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요, 이 토포스는 더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때로는 틈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장소라고도 번역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위치라고도 번역하고요. 오늘 아까 주보를 봤더니 아마 이 주보가 아마 NIV 성경을 본 것 같은데 footho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foothold가 뭐냐면 발을 내딛고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곳.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만약에 뭐뭐뭐뭐 곳 나온다. 곳. 다 토포스입니다. 그러니까 곳. 무슨 장소, 위치, 곳. 그리고 N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룸. 그러면 룸이 뭐예요? 방입니다. 원룸, 투룸 이거 할 때 룸. 그러니까 룸이 뭐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 방이 아니라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토포스라는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냐면 바로 공간, 공간이라고 번역을 좋아해요. 저는 오늘 이 공간의 개념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토포스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성경은 토포스에 대한 용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박사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주제예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저는 이 공간 다시 번역해보면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 공간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특히 공으로 하는 스포츠들은 전부 다 공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스포츠를 안 하십니까? 예, 스포츠를 좀 하세요. 스포츠를 하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토포스의 미학, 공간의 미학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뭐냐면 탁구예요. 탁구. 여러분, 탁구를 칠 때 공을 때리잖아요. 왜 때려요?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토포스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때리는 이유가 그쪽에다 딱 찔러 넣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사각지대. 사각. 받을 수 없는 토포스에다가. 그 탁구를 확장준 게 뭐예요? 배드민턴이에요. 여러분, 배드민턴. 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운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안세영. 여러분, 좀 스포츠 좀 보세요. 여러분, 안세영. 안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가 막힌 선수인데, 배드민턴의 천재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안세영이 잘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곳에 때려요. 그러면 웬만하면 못 받거든요. 근데 안성의 특기가 뭐냐면 허슬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져 버려요. 받으려고. 넘어지면서 받는데, 그러니까 받는 것도 신기한데, 받고 나서 그 찰나에 상대방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다가 이렇게 딱 때려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방심하고 있다가 딱 오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배드민턴 아시죠? 뭔지?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봐줄 수 없는 공간을 창출하면 이기는 게 스포츠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공간의 미학은 뭐냐, 축구입니다. 축구가 가장 톱포스를 사용하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누굴까요? 이거 갖고 토론하면 아마 오늘 밤샙니다. 둘 중에 하나겠어요. 메시가 있고요. 호날두가 있어요. 여기 메시파가 있고 호날두파가 계시겠죠. 한번 싸워볼까요? 저는 메시파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메시가 누군지 아시죠?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메시, 여기 혹시 호날두파 있으세요? 호날두파 있으면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이제 또 토론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메시를 최고의 공격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토포스 공간을 너무 잘 공유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메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시 영상을 많이 봐요. 슬로우 비디오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메시를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메시는 최고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최고의 수비수를 만납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숙명이에요. 최고는 최고를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메시가 드리블을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비수의 발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보세요. 드리블 칠 때 이렇게 몸을 딱 꺾어 이렇게 어깨를 연다고 이렇게 열면 이쪽 수비수가 이걸 이 공간을 막으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살짝 열어 이렇게 이게 바디 페인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면 일로 칠 것 같아서 수비수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저 보세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30번 왔다 갔다 한가 보여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구를 모르셔가지고 바디 페인팅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숫싸움이에요. 숫싸움. 어느 톱포스를 칠까 이 공격수가 이렇게 칠까 이렇게 치다 하다가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일로 쳐버리고 벗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 힘드네요. 갑자기 공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수비수도 메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톱포스를 기가 막히게 공략해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비를 다 벗겨요. 다 벗겨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누굴 만나요? 골키퍼를 만나요. 여러분 골키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엄청난 영봉을 받고 토포스를 막는 전문가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의 골키퍼들은요 다이빙을 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뛴다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다 막는 거예요. 골키퍼들은. 근데요 와 여러분 메시가 최고인 이유가 뭐냐면 골키퍼의 발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로 뛸 것까지 그러니까 뛰기 전에 절대 차지 않죠. 뛰고 남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뛰면 이렇게 바디페인 치다가 골키퍼가 결국에는 결정하고 뛴단 말이에요. 그때 반대로 차버린다고. 그러니까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는 최고의 공격수예요. 여러분 사탄이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사탄은 토포스 공략에 있어서 최고예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소위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Theo Phneustos라고 하는 Theos 하나님 Phneustos 숨이란 뜻이에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생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 생령이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과 모습 첼렘과 데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진 이 사람을 사탄이 바로 공략해 들어가 버립니다. 하와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거 먹으면 햄처럼 돼버릴 거야. 낼름 먹어버려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조차 그냥 끝내버린다고요. 그때 사탄이 기고만장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공격수니까. 야 다음 선수 와봐. 그러면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최고의 선지자. 모세를 기다려주고 모세. 모세가 그냥 모세의 가장 약한 토포스를 그냥 사탄이 바로 공략해가지고 무리바에서 물쳐가지고 그냥 반석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고만장하기 시작했어.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뭐 하나님의 형상 이거 인간들 별거 없구만 이거. 내가 맛만 먹으면 싹 다 토포스 뚫을 수 있구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 다윗. 아, 다윗 최고의 왕인데요. 다윗의 가장 약한 토퍼스가 어디였냐면 정욕이었어요, 정욕. 그러니까 막 밧세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가는 불륜해버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야 막 살인교사해버리고, 막.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토퍼스 바로 끝나버리나. 벗겨버립니다, 그냥. 대선지자 다 벗겼죠. 소선지자 싹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는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베테랑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이 진짜 교만해졌습니다. 왜냐면 사탄이 맘만 먹으면 싹 다 벗겨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볼 때는 이거 감히입니다. 감히 누구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와봐라. 내가 너도 끝내줄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사탄이 바로 찾아가요. 바로 찾아가버려, 그냥. 내가 너도 끝내줄게.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을 칩니다. 이때까지 다 먹혔거든요, 이 세 거짓말들이. 첫째, 야, 예수야. 너 저기 돌들 있잖아.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너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천하를 다 줄게. 뭐예요? 싹싹 거짓말이죠. 근데요, 와, 예수님은요, 아무리 토포스를 공략해도 절대 뚫리지 않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쳐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사탄의 공략을 이겨낸 분입니다. 틈을 빼앗기지 않은 분이라고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셨길래 틈을 뺏기지 않았냐는 문제죠.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이해하려면 마귀에게 틈을, 토퍼스를, 세 번째는 주지 말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주지 말라가 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지 말라를 문법형으로 따지면 이게 긍정명령일까요? 부정명령일까요? 부정명령입니다. 긍정명령은 하라라는 것이고 부정명령은 하지 마라. 성경은 언약이고 언약은 율법이며 율법은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은 대부분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구성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십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 십계명 중에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으시죠? 딴 거 모르겠지만 이건 자신 있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사람 죽인 분 없죠? 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웬만하면 사람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도 내가 십계명 중에 다른 거 모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시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지 말라, 부정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 해석하기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해석학적인 원리가 필요한데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 명령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학인데 바로 반대적 확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반대적 확장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부정으로 명령하면 반대, 긍정으로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킨 겁니다.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서 저를 지금 되게 째려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그게 뭐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교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살인은 안 했으니까 저는 그걸 지켰습니다.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반대로 확장 지어야만 지킨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반대로 확장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랑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남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또 반대로 확장해볼까요? 남을 사랑했다는 뜻은 뭐예요? 남을 미워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지은 거 뭐예요? 이게 반대적 확장의 원리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아우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지켰네요. 아니에요. 반대로 확장하면 뭐가 될까요? 남을 도우라.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지킨 게 아니라 남을 돕지 않으면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반대로 확장 짓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전부 다 마음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와줘도 마음은 그 사람이 싫으면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반대로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부정명령인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확장하면 될까요? 틈을 주지 말라를 어떻게 반대로 확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맥락을 따져 물으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오늘이 가도 답이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반대적 확장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 맥락은 그 틈을 메꾸라. 그 틈을 메워버려라. 채우라. 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영혼 안에는 안타깝게도 토포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많다고요. 그 틈이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약점을 갖고 있고 사람마다 약점은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 종교수인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장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갖고 있는 한 공략당하기 십상입니다. 그 공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사탄의 공략을 이겨내셨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신데 그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그냥 그 자체가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틈이 없어요. 이분 자체가 말씀으로 똘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틈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때 들어와봤자 어떻게 됩니까? 제 딸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반사! 반사! 이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온 순간 말씀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리한 검이다. 그래서 말씀만이 공격무기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틈을 공략당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세보다 위대한 분 있어요? 다윗보다 위대한 분 있어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모세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 무너지겠죠. 이거는 100번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지 않는 한. 예수께서는요, 놀랍게도 틈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 그 자체니까, 사탄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바로 말씀의 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댕강, 댕강, 댕강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오시는 줄 알아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야, 사탄을 만나면 한 방에 끝내버릴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뭉툭한 칼을 사용해 보셨어요? 뭉툭하고 잘 안 갈린 이 칼을 사용하면요 치면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 팔이 내 손이 다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채우기 소망해요. 네. 이 틈을 계속 메꾸지 않는 한 결국엔 틈이 보이기 때문에 틈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꾹꾹 눌러 담으시고 내 안에는 영혼 안에 또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으로 채운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그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거대로 살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 냄새가 어때요? 지독해요. 근데요 두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생각해봐요. 야, 너 두리안 먹어봤냐? 두리안이 이렇게 생겼고 냄새가 지독하다. 근데 먹으면 맛있어. 아무리 설명해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리안을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버려 그냥. 그러면 두리안을 먹다가 먹고 냄새도 맡게 되면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씹어야 경험하죠. 이게 씹어야 경험, 이게 들어가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리안이 내 위로 들어가서 아시죠? 이 안에 위 있는 거. 그러니까 먹어야 위가 돼서 이게 내 것이 되는 내 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왜 말씀을 듣고 끝냅니까? 왜 말씀을 오늘도 먹었는데 왜 그걸 먹지 않고 왜 씹지 않아요? 내가요 말씀을 들은 바대로 내가 경험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서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소화도 안 시키고 두리안을 까지도 않고 마트에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틈이 너무 벌어지겠죠.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 채운다는 뜻은 말씀을 먹고 경험하고 누리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각자의 처소와 집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영혼에 있는 토퍼스를 말씀으로 채우고 감당하는 것, 그것까지 가야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본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가 많아요. 16, 17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6, 17세기 그 종교개혁의 장관 흐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 차였다고요. 유럽이. 근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면요, 그렇게 장구한 역사의 흐름이었던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에 가보면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전부 다 교회는 교회인데 간판에 뭐가 있냐? 다 매춘굴이에요. 교회 안에가 이제 지금 매춘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교회가 다 술집대요, 술집. 그냥 교회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 알코올이 가득 차서, 그냥 쾌락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유럽 교회의 토포스, 지금은 이상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토포스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돈이요? 쾌락이요? 관계 중독이요? 수없이 많은 중독들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토포스 안에 많이 있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며, 그것이 곧 여러분들 존재예요. 내 안에 알코올이 가득 차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쾌락으로 가득 차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면 범죄자가 될 거예요. 범죄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토포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꾹 눌러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이제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았습니다. 좀 더 말씀을 깊게 예리하게 봄을 통하여, 좀 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검이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져서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싸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 안에 있는 토포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길 소망합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을 함께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의 선포와 천국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제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헌금을 내신 모든 성도들 곳간을 늘 채워주시고 단순히 물질과 돈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샬롬과 희생과 모든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입히시고 친히 가꾸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중심교회가 지역교회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전세계 복음화를 부르짖을 때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영혼의 토포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하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